올해는 3.1 운동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고 또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행사들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절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 민족의 굉장히 아픈 또 부끄러운 역사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분이 들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는 등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릴 적부터 학습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을 배척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드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고상하게 클래식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뭐 가요나 뭐 팝송 이런 것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떤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테이프를 발견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한참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카세트 그 집에 레코드 가게 가면 그것을 테이프에 이렇게 담아서 녹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여러 노래들이 이렇게 녹음된 그런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테이프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아마도 우리 제 형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노래들이 테이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뭐 팝송들이 주로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일본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노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굉장히 좋네. 그래서 들었는데 일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에 아 이거 일본 노래를 내가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노래가 좋으니까 그래서 몇 번 들었거든요. 한 많이 듣지도 않고 한 세 번째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노래만 들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쭉 듣다가 이제 일본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야, 너 왜 일본 노래 듣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저를 야단치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 속에 왜 일본 노래를 듣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또 일본 노래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 한구석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딱 끄고 그 후로도 십수년간을 일본 노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면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만 탓하면서 자기 자신이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기를 당한 경험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아픈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근데 물론 사기를 당하는 것이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죠.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사람도 너무나 뻔히 보이는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한 다음에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아,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사기꾼만 원망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사람만 계속 원망하면서 자기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1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2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4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하루 종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사기꾼에게 당한 어떤 그런 악한 경험은, 악영향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게 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에게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방인 1945년에 됐으니까 뭐 광복된 지 한 74년쯤 된 건가요? 뭐 제가 계산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70년도 훨씬 넘은 어떤 그런 일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가 이 아픈 상처를 이제 싸매고 그리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바라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볼 때 아직까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이 될 때쯤이면, 그리고 8.15 광복이 될 때쯤이면 뭐 신문이나 뭐 TV나 아니면 사람들의 회자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때 이런 것이 부족했고 우리가 이때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직도 계속해서 일본만 탓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탓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한 걸음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그 긴박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과거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날을 정하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날의 교훈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되고 그리고 귀한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각종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그 후세들에게 그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자녀들이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있었던 경험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그것을 기념할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교훈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를 돌아보며 전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의 귀한 경험을 오늘에 그리고 후대에 물려줌으로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사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다시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오늘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미래에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세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고통 가운데 그럼 이들이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만 평화가 좀 지속되다 보면 이들이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지나다 다시 타락하고 다시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그런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어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고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 내용과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반성해 볼 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가 순회적이고 윤회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뭐 불교처럼 윤회고 돌고 도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어떤 속성 때문에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데 바로 바라봐야 될 어떤 그런 시각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모든 걸 자꾸 반복시킵니다. 자꾸 죄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악이기 때문에 계속 모든 걸 반복하지만 그 반복됨 속에서 하나님 인간을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선처럼 뭐 이것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선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나사를 빙글빙글 돌리지만 돌리다 보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움직여 나가잖아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모든 것을 반복되어 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조금씩 발전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역사, 창조부터 종말까지 알파와 오메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7편은 큰 절망 가운데 빠진 시인이 현실의 어려움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만한 극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여기서 회상하는 과거의 은혜는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과거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보셨고 배고픔을 겪어보셨고 그리고 남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아보셨고 육신의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몸소 겪어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의 절정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뢸 때에 주님이시는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대처하는 공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패턴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갖는 어떤 모습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항상 회상합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오늘 이 시인처럼 출애굽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에 있는 짐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회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해변가의 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잖아요. 뭐 아마 이 예화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오늘 이 말씀과 딱 맞는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속에 해변가를 봤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네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주님은 평상시에는 나와 동행하시다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 혼자만 걸어가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갈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혼자 걸어간 것처럼 보이고 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업고 갈 때였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에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신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해변가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셨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다 믿음이 좋으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나 혼자밖에 없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예화의 주인공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화의 진짜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과거를 회상함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고 확신의 믿음으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인지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심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은혜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노하심으로 베푸신 긍휼을 그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지하심과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년의 일제 식민지하에서 고난당했던 우리 역사를 회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해방되었던 역사를 회상할 때, 우리는 현재 이 나라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삶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회상할 때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회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분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바로 어제 예수님 믿은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역사, 삶의 모든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쓰여졌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쓰여진 것은 아무리 빨리 쓰여진 말씀도 2000년은 다 된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나 미래나 현재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현실의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 역사를 회상함으로 사람은 당연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고, 또한 미래에도 역시 은혜로 동행하심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모두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의미 있는 것도 바로 현재 때문이고 미래가 의미가 있는 것도 바로 현재 때문입니다. 현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나 미래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다 좋게만 보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고 나오면 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을 회상할 때 다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이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노인들이 한탄하며 울었어요. 왜 노인들이 한탄하며 울었냐면 예전에 성전은 크고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고 규모가 작구나 라고 한탄하며 울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앙을 하나로 시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기를 죽이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영광만 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서 좀 이러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부탁드리면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 예전에 정말 순종도 많이 했고 예전에 정말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가.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 과거가 지금 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 물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비전과 공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전과 공상은 다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것이 비전과 공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전과 공상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은 고상한 꿈이고 공상은 고상하지 않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부흥을 꿈꾼다. 비전이죠. 교회 비전을 꿈꾸는데 어떻게 그것이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부흥을 꿈꿔도 공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은 그 꿈을 꾸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 하면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공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비전과 공상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입니다. 과거를 터무니없게 좋게 보는 것도 문제고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내가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사죄함으로 내 마음을 풀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어떤 상처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어리를 내려놓으며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과거에 있었던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랑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민족이 광복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광복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된 바로 그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게 됩니다. 가장 강할 때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내가 내 능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일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보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더욱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과거를 조금만 회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의 교만함과 내 자신만 의지하는, 세상만 의지하는 모습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차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이 민족의 역사를 한번 회상해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1절을 지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는 사람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민족은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의 침입 앞에 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바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만 탓해서는 아무런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데, 탓하는 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라는 것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내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민족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적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민족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 우리 교회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